중장년 또 어르신들은 청개구리 얘기를 다 합니다. 산에 가서 놀라 그러면 모래에서 놀고, 모래에서 놀라 그러면 산에서 놀고. 어미 개구리의 말을 전혀 듣지 않았던 청개구리가 어머니가 어미가 돌아갈 때, 세상을 떠날 때 산에 묻히고 싶은데 산에 묻으라 그러면 또 강가 모래사장에 묻을 것 같아서 거꾸로 강가 모래사장에 묻으라 고 했는데 한 번도 말을 안 듣다가 마지막 들어야 되겠다 해서 강가 모래사장에 어머니 시신을 묻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거를 통해서라도 효도를 배운 세대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세대는 뭐 효도고 윤리고 모든 진리고 기준이고 없어요. 물론 요즘 세대 사람들 중에도 아직도 윤리를 가지고 있고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도 있지만 소위 후현대주의 시대라고 해서 보편적인 기준이나 진리를 다 부인하고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요즘은 전격으로 얘기를 해도 야유하는 시대 된 겁니다. 이런 때에 효도라는 것을 어버이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하게 되는데 뭐 어버이주일이니까 한다가 아니라 어버이주일에라도 효도를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는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일에는 그 자녀교육에 대한 균형을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효도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 때 영모델과 순모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불효의 모델과 효도의 모델이죠. 영모델과 순모델. 오늘 본문을 놓고 본문 자체만 보면 영모델이 나와 있지 않지만 창세기에 보면 효도의 영모델이 나와요. 요셉의 형들이죠. 요셉의 형들을 보면 똑같은 아버지 피를 타고 났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효도의 영모델을 보여주고 불효의 모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몬은 자기 아버지의 첩과 통관했지 않습니까? 루벤은 마다들 루벤은 통관을 하고 시몬과 레위는 자기 누이 동생을 성폭행했다고 해서 세겜 족속 전체를 대량 학살했죠. 유다는 창녀들에게 드나들다가 남편이 잃은 자기 며느리한테까지 들어갔죠. 자,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이 아니었겠습니까? 어떻게 내 몸에서 난 자식들이 이럴 수 있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럴 수 있나? 탄식스러웠겠죠. 요셉 형들을 놓고 보면 그것만이 아니요. 요셉과 관련해서 요셉이 아버지의 편애를 받는다고 아버지가 채색 옷을 특별히 만들어서 입혀주고 편애를 하신다 해서 요셉이 멀리 떨어진 곳에서 양을 먹이는 자기들에게 왔을 때 죽이려고 했죠. 요즘식으로 말하면 살인 미수죄를 범한 거예요. 거기다가 요셉이 애걸 복고를 하는데도 구덩이에 던져 넣었죠. 그리고 자기들은 밥을 먹고 있다가 미디안 대상이 지나가니까 요셉을 노예로 팔아 넘기지 않았습니까? 인신매매한 겁니다. 인신매매. 자기 동생을 인신매매했다고요. 거기다가 염소 한 마리 잡아가지고 그 피를 요셉의 채색 옷에 묻히고 나서는 아버지한테 가서 짐승에게 우리 동생이 찢겨 죽었습니다. 거짓말하고. 아버지가 22년 동안이나 자기 아들이 짐승에게 찢겨 죽은 줄 알고 트라우마에 밤잠을 설치게 만들고 그런 불효를 했단 말이에요. 불효. 어째서 그랬을까?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째서 그런 무서운 불효의 모델을 보였을까?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죠. 그러나 하나님을 멀리하고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시각이 아니라 사람의 시각으로, 세상의 시각으로 만사를 보고 행동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편애라는 것을 핑계 삼아서 아버지에게 불효했어요. 지금 요즘 시대에 핑계, 어떤 핑계를 대고 불효합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쭉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논리적으로 정리를 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한 10가지 정도 나오더라고요. 자식 키우면서 먹고 살기 바쁜데 무슨 효도냐? 대체적으로 이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저 중에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체킹하셔야 돼요. 공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자신을 셀프 컨설팅하는 게 중요하니까. 효도는 관심의 순서에서 밀렸다. 자식 키우는 게 제일 먼저고 효도는 저 뒤에 밀려버렸다. 그러면 못한다, 안 한다, 이거 아닙니까? 부모까지 신경 쓸 돈이 없다. 지금 경제 불황 속에서 무슨 효도야? 돈이 어디 있어? 자, 이렇게 나온다 이거죠. 부모와 아무 정이 없어. 나는 아무 정이 없어. 인정이 없어. 무슨 효도야? 자, 이렇게 나올 수 있죠. 효도가 힘들고 귀찮아서 포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오랜 질병에 효자가 없다고, 치매로 한 10년 이상 부모님 중에 한 분이 시달리시면 가족들이 감당을 못하지 않겠어요? 중병으로 시달리셔도 간병하다가 지칠 수 있죠. 그래서 포기했을 수 있습니다. 유산만 받으면 끝이다. 특별히 부자 부모의 경우에 부모를 재산으로 보고 어쨌든 많이 차지하려고 형제들하고 싸우고 유산 딱 받으면 그 다음에 끝이다, 이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해준 게 뭔데? 부모가 내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자, 이러면서 또 불효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주 심한 경우는 나 같은 걸 왜 낳았냐? 왜 낳았냐? 내 몸이 이 모양이 됐고 공부도 못했고 재산도 없는데 왜 나 같은 걸 낳았어? 자, 이렇게 하면서 불효할 수도 있죠. 오히려 부모가 나를 괴롭히는데 내가 어떻게 효도를 해? 할 수도 있죠. 그리고 요즘 후현대주의 시대에 요즘 누가 효도하냐? 누가 효도해? 요즘 시대에 개개묵은 효도, 웃기지 마라,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요셉 형들의 효도 역모델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비춰봐야 된단 말이야. 반면교사로, 타산지석으로 자신을 비춰봐야 됩니다. 우리가 저 중에 하나라도 걸리면 그만큼 효도를 안 하거나 못해요. 사실 안 하는 거죠. 저 중에 어디에 걸려 있는지를 반드시 분석을 해야 돼요. 이 귀한 말씀을 나누는 시간에 그냥 듣고 좋았더라 한다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죠. 내가 어디에 걸려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부로 고치셔야 되거든요. 근데 어디까지 가고 있습니까? 지금은 현대판 고려장까지 가고 있죠. 유럽 사람도 고려장을 한대요. 어머니, 해외여행 같이 가십시다 해서 모시고 인천국제공항까지 와서 거기다 버려두고 사라진 아들, 독일 아들. 어머니가 3개월 동안 기도실에서 그야말로 노숙을 하시고 3개월 지나면 나가셔야 된다는데 그 공항에서 공항 관리자가 국제전화를 했더니 그쪽에서, 독일 쪽에서, 모른다, 우리는 그런 사람 모른다. 자, 이게 현대판 고려장이 아니고 뭡니까? 부모의 집 값을 어떻게 계산했는지 2억 8천을 챙기고 나서는 부모 모른 채 버린, 그것도 현대판 한국의 고려장이에요. 고려장 지금 여기까지 왔다고요. 제가 지금 한가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아주 무시무시한 시대로 진입해 들어왔어요. 국가에서도 이걸 막아야 되니까 어떻게 막냐 해서 법적으로 효도 계약까지 만들어내고 또 불효자 방지법까지 만들어내고 있는 시대예요. 왜 저런 걸 만들어야 되냐, 어떻게 저런 걸 하냐 싶지만 최악보다는 악이 낫단 말이에요. 그래도 어느 정도 부모를 보호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는 저것이 필요한 시대가 됐다고요. 효도의 영모델, 불효의 모델을 보면서 오늘의 현실을 보면 정말 통탄스럽다 이겁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효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어떤 정신으로 효도해야 하느냐. 우리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은 저 불효의 모델을 따라가면 안 되거든요. 효도의 영모델은 절대 따라가면 안 되거든요. 근데 참 감사한 것은 효도의 모델이 있다는 겁니다. 순모델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모델이 요셉을 통해서 발견된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은 똑같은 야곱의 아들들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그 형들하고 다른 점이 뭐냐? 하나님 제일주의입니다. 형들은 하나님을 멀리했지만, 예수를 믿어도 요셉 형들 같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을 늘 가까이 했어요. 하나님 일편단심,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았어요. 형들은 모든 것을 볼 때 사람의, 하나님 눈이 아니고 사람의 눈으로 보고 그대로 행동해버렸지만, 뭐 세상 사람들이 그러니까 창녀한테 들어가기도 하고 그렇지만, 요셉은 하나님의 눈으로 만물을 보고 사람을 보고 그대로 실천했던 사람이에요. 제가 깜짝 놀라는 사실은 똑같은 야곱의 아들 중에 한 아들 유다는 국내에 있으면서도 창녀한테 들어가고, 다른 아들 요셉은 해외에 있으면서도 눈 감으면 그만인데 보디발의 아내가 계속해서 유혹할 때 매일 유혹해 대고, 만약에 그 유혹을 안 따라가면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인이 모든 것을 내게 맡겼지만 당신은 주인의 아내입니다.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 큰 죄를 짓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단호하게 거절해서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깜짝 놀랄 만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 가까이 모시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만사를 보고 거기 따라 행동하고 있는 요셉의 모습, 그것이 효도로 나타난 겁니다. 요셉의 효도를 제가 놓고 쭉 훑으면서 관찰해 봤어요. 여행을 해 봤어요. 뭘로 여행할 수 있을까? 복량과 전대입니다. 복량과 전대. 이 복량, 받들어 필요한 것을 공급하면서 섬기는 것, 복량. 그 다음에는 명예, 부모님의 명예를 높이 세워드리는 것, 복량과 전대죠. 사실 효도라는 거, 뭐 부모님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해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용돈도 드리고 건강도 챙겨드리고 사실 수 있도록 의식주 챙겨드리고 복량, 그리고 의식주만 해결되도록 하는 게 아니라 친구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도록, 부모님들이 부끄럽지 않도록 친구들 앞에서 떳떳하도록 자랑스럽도록 만들어드리는 거, 그게 존대 아니겠어요? 자, 요셉의 경우에 이 복량과 존대가 어떻게 나타났는가, 이 본문에 보시면 28절에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네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이것이 뭡니까? 상봉 장면이죠. 이 부자 아버지와 아들이 상봉하는 장면, 우리가 남북 이산 가족 상봉 장면 봤죠. 그 상봉 장면 참 감격스러운 장면이에요. 22년 만에 상봉하는 장면. 어째서 22년이냐? 요셉이 17살 때 노예로 팔려갔어요. 30세, 30살 때 지금 같으면 미국의 국무총리가 된 겁니다. 30세 때. 그 13년 지났죠? 거기다 7년, 6년이 지났어요. 20년 지났죠. 그리고 7년 풍년이 지났어요. 20년 지났죠. 거기다 20년이 됐죠. 거기다가 흉년이 왔단 말이에요. 흉년이 와서 2년이 지났거든요. 2년이 지나갔으니까 22년이에요. 22년 만에 아버지와 아들이 만나는 장면입니다.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22년 전에 아들이 짐승에게 찢겨져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대성통곡하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22년 동안 여러분의 아들이 만약에 이런 일을 당했다면, 짐승에 찢겨 죽었다, 상상도 못할 일이지만 이런 일을 당했다면 여러분 아마 목숨이 끝나는 순간까지, 숨이 넘어가는 순간까지 못 잊을 겁니다. 그 상처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22년 동안 그 트라우마가 얼마나 컸겠어요. 자식 생각만 하면 가슴이 찢어지고 오만간장이 녹죠.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고 인생이 완전히 끝난 것 같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삶을 22년을 산 거예요. 그러다가 아들을 만났으니, 아들의 얼굴을 보았으니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얼마나. 아들 입장에서 보면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형통한 길을 걸어갔지만, 고난 중에 형통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17살짜리 소년이니까 얼마나 아버지가 보고 싶었겠어요? 가족들이 보고 싶었겠어요? 고향이 그리웠겠습니까?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서러웠겠습니까? 형제들이 자기를 팔아넘길 때, 또 구덩이 던질 때 막 애글 복골하면서 빌었던 요셉 아닙니까? 그 22년을 지나는 동안에 얼마나 가족들이 보고 싶었을까요? 그 아버지가 뵙고 싶었을까요? 그러니까 이 아들과 아버지가 만났을 때 목을 어근 막혀서 막 엉엉 우는 이 장면, 이 장면 속에서 우리는 감격스러운 상봉을 보면서, 이게 효도다 말이야. 효도. 효도가 뭐예요? 효도. 효도는 자식이 부모에게 자기 얼굴 보여주는 거예요. 얼굴 보여주는 거. 얼굴 보여주는 게 효도입니다. 전화드리고 얼굴 보여드리고, 이 상봉이죠, 상봉.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 생각하면 자식들 안부가 궁금하고 음성이라도 듣고 싶고 얼굴 한번 보고 싶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효도란 말이에요, 효도. 요즘 같으면 동영상으로 찍어서라도 보내드리면 그 부모로는 마음이 굉장히 기분이 좋은 거거든요. 안부 전화하는 것, 이게 효도예요, 효도. 형편되는 대로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자주 찾아뵙는 것, 이게 효도입니다. 상봉, 일단 얼굴을 보여드리는 거죠. 그리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드리는 것이 봉양이에요, 봉양. 아버님이 가나안에서 이집트까지 내려올 수 있도록 꽃수레를 보내드리고 필요한 양식 다 보내드리고 길에서 필요한 것들 다 보내드리고 잘 모시고, 형제들이 잘 모시고 아버님 모시고 내려올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것, 그 봉양이죠, 봉양. 아버님이 평생 사시는 동안에 뭐 질병 문제나 의식주 문제나 전혀 고민하시지 않도록 해드리는 것, 어머님이 이미 돌아가셨지만 그렇게 해드리는 것, 그 봉양이죠. 그런데 요셉이 아버님을 봉양하는 건 이해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런데 형제들 가족까지도 부양하는 것은 도무지 우리로서는 상상이 힘들어요. 그 형들 자기를 팔아넘겼잖아요. 애글 복고라는 자기를 구덩이 던졌잖아요. 팔아넘겼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아마 그런 일을 당했으면 살아있는 동안에, 의식이 살아있는 동안에 절대로 잊지 못할 겁니다. 앙심이 생기죠. 보혹심이 생기죠. 언제 한번 만나봐라, 죽인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형제들 간에 원한이, 깊은 원한이 있는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그 요셉에게 그런 원한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상황이. 그런데 요셉이 22년 만에 형들을 만났을 때, 20여 년 만에 형들을 만났을 때 그냥 용서하고 그냥 뭐 필요한 거 공급하고 그러지 않았거든요. 다 챙긴 거예요. 그들의 죄악이 생각날 수 있도록 만들어줬어요. 스파이로 몰아가지고 테스트도 한번 해보고 또 감옥에 넣기도 하고 시몬은 결박하기도 하고 또 자기 밑에 있는 동생 베냐민을 어떻게 하나 싶어가지고 은잔을 그 자리에 집어넣어가지고 형들이 멀리 갔을 때 뒤쫓아가가지고 다시 데려오게 하면서 테스트까지 했죠. 나를 버린 형들이 내 동생 베냐민까지 버리고 자기들만 살겠다고 출행랑 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해서 테스트 해본 거예요. 그런데 그 테스트에 형들이 합격했지 않습니까? 유다가 나와가지고 내 동생 안 데리고 가면 난 아버님 얼굴 뵐 수 없습니다. 차라리 나를, 나를 가두십시오. 나를 노예로 삼으십시오. 내 동생은 올라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이 완전히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의 공동체. 그 모습을 보고 요셉이 이제 됐구나 싶어서 용서해주고 제가 요셉입니다. 제가 여러분의 동생이고 요셉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여러분보다 먼저 보내셔서 여러분의 목숨을 구하려고 여기 보내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를 공개하고 그들을 용서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는데 이 부양이라는 말이 부양. 상상할 수 없는 거야. 돈 많다고 하는 거 아닙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이 국무총리가 했다. 너 돈이 아무리 많아도 가난한 형제들 이렇게 부양할 수 없어요. 근데 요셉은 그런 일을 했어요. 그게 왜 효도냐라고 할 때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자식 중엔 어느 한 자식만 잘 된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자녀들을 놓고 잘 돼서 잘 산다. 표면적으로 잘 산다. 근데 다른 자녀는 못 산다. 힘들어한다. 견딜 수 있습니까? 부모 입장에서 못 견딥니다. 다 잘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의 입장에서는 아들들이 다 그 가족들이 손자 손녀들까지 전부 다 살 만큼 사는 걸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심리를 요셉이 그런 아버지의 심리를 요셉이 헤아리는 겁니다. 헤아리고 그 형제, 자매, 손자, 손녀까지 전부 다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효도가 있겠습니까? 세상에 이런 효도의 순 모델이 있을 수 있습니까? 거기다가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 형들이 이젠 죽었다. 아버님 돌아가셨으니 저 동생, 우리 동생, 저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저 동생 요셉이 우리 죽으면 다 끝이다. 그렇게 생각할 때 두려워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책임을 지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가족들 전체를 부양해주는 이 부친 사후에도 하는 이런 놀라운 효도. 급이 달라요, 급이.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부모에게 용돈도 안 드리는 사람들도 있고 드리는 것도 너무너무 아까워하고 제가 통계를 한번 봤더니 30만 원 드리는 사람이 38% 놀랐어요. 그래서 10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상당히 그래도 이 통계상으로는 참 위로가 되는 거라 싶었어요. 그 다음에 30만 원 이상이 23%, 50만 원 이상이 15%, 100만 원 이상이 5%. 이게 연 100만 원 아닙니다. 월 100만 원입니다. 월 100만 원.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푼도 안 드린다. 5%. 여러분은 얼마를 드리고 계세요? 이거 그냥 설교 듣고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 말씀을 그렇게 전하고 그렇게 들으면 안 돼요. 얼마를 드리고 계십니까?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여러분이 직장생활 하신다면 매해 그래도 봉급 올라가죠. 인플레이션만큼 대체적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대체적으로. 근데 여러분이 부모님에게 드리는 효도를 그 용돈을 인플레이션을 계산해서 드린 적이 있습니까? 아무도 대답 안 하시네. 10년 전에 30만 원 드렸다면 10년 전에 30만 원, 지금도 30만 원 드리면 지금 30만 원이 옛날에 30만 원 아니에요. 효도. 참 그래도 아직은 좀 괜찮은 편이구나 싶지만 이런 효도를 부담스러워하는 이런 시대 비춰보시라고 요셉하고 비교해보세요. 아버님이 필요한 건 전체 다 대드리고 아버님 가족 전체 필요한 거 다 대드리고 보통의 효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가까이 하는 사람이냐 이걸 보면 안단 말이에요. 이걸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 그러면서 실제로 부모님을 무시한다 그건 하나님 가까이 하는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이렇게 가까이 모시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 제일주의로 사는 사람의 부모와의 관계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얼마나 부모님의 아버님의 명예를 올려드렸습니까? 여기 31절부터 보면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하려 이르기를 이제 왕 바로 왕에게 형제들과 아버님을 모시고 가겠다는 거예요. 모시고 가겠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높여드릴 수 있을까? 실제로 쉽지 않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놓고 한번 생각해 봤어요. 성수 너는 어떻게 했어? 생각해 봤어요. 제가 교수가 되어서 또 기획실장이 되어서 총장님을 바로 옆에 모시고 있을 때 저는 이 생각을 전혀 못했거든요. 이 생각. 이 본문을 읽으면서 왜 생각을 못했을까? 아버님과 어머님을 모시고 총장실에 가서 총장님 만나 뵙게 하고 인사를 드리게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부모님의 명예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원래 이게 존대입니다. 존대. 부모님의 명예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요셉이 지금 바로 왕 앞에 모시고 가는 거예요. 바로 왕 앞에 모시고 가는데 이제 들어가면 바로 왕궁에 들어가면 애굽 사람들은 목축업을 가증히 여깁니다. 가증히 혐오스럽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 직업 자체를 혐오스럽게, 아버지의 직업과 형들의 직업을 혐오스럽게 생각하는 그분 앞에 모시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보통 효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47장에 보면 이제 실제로 모시고 들어가서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바로왕 앞에 가서 바로왕과 대화를 하면서 바로왕에게 축복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축복기도. 아버지의 위상을 이렇게까지 올려줄 수 있겠습니까? 최상으로 올려놓은 겁니다. 아마 야곱의 일생을 놓고 보면 바로왕 앞에 들어가서 바로왕을 위해서 축복기도 하는 그 순간이 가장 영예로운 순간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의 명예를 얼마나 높여주시고 계십니까? 부모님의 명예를 높인다는 것은 평소에 생활 속에서 부모님에게 욕이 될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셉 보세요. 부모에게 욕이 될 일을 안 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셉의 형 유다는 창녀에게 들어가서 부모에게 욕을 먹였잖아요. 시몬과 레이는 대량 학살을 통해서 부모에게 욕을 먹였잖아요. 르우벤은 아버지의 처백에까지 들어가서 부모에게 욕을 먹였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부모에게 욕 먹일 일 안 했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그렇게 욕을 해도 절대 넘어가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에게 불명예를 돌리거나 부모에게 불명예를 돌리는 일을 일체 하지 않았어요. 평소에 그렇게 부모님의 이름을 올려드렸다면 부모님의 명예를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장례식 치르는 장면을 50장에서 보면 참 깜짝 놀랄 만합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신경을 쓰고 이렇게 했을까? 아버지의 시신을 처리하는데 향을 넣는데 40일. 애굽의 아주 최고위층의 장례 뽑혔더라. 40일. 그 아버님 상을 당했을 때 통곡하는데 애굽 국민들 전체가, 국장이죠, 국장. 국민들 전체가 70일 통곡하고. 거기다가 장의 형례를 이집트에서부터 저 가나안까지 요단강 근처까지 가니까 선년까지 가는 게 선년까지. 그런데 거기에 요셉이 국무총리니까 우리로 따지면요 국회의장, 대법원장, 거기다 국무위원들, 국회의원들 전체, 뭐 하여튼 높은 사람들 다. 거기다가 병거들과 기병들, 군인들이 동원됐단 말이야. 기병들. 이래가지고 막 큰 행렬, 50장에 보면 큰 행렬을 이뤄서 이 이집트에서부터 고센에서부터 거기까지 올라가는데 이건 뭐 대단했죠. 큰 장의 행렬이 지나가서 그 선령에 갔을 때 그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거기다 또 선령에서 7일 동안 곡을 하는 거예요. 곡을 7일 동안. 국장이죠, 국장. 그리고 아버님을 아버님의 유언대로 선영에 모셔드리는 것. 아버님을 굉장히 높여드렸죠. 어떻게 이렇게까지 높여드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아버님의 명예를 높여드리지 않았습니까? 거기다가 아버님의 영적인 권위까지 인정해드렸죠. 여러분, 예수 믿지 않으시는 부모님들 어서속히 전도하셔야 되거든요. 그게 최고의 효도입니다. 예수 믿으시게 하는 것 최고의 효도죠. 그 효도하셔야죠. 그리고 예수 믿는 부모님의 경우는 여러분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기도 하면 그게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복이 내려올 때 부모님을 통해서 내려오는 거예요. 직접 내려오기도 하면 부모님을 통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축복의 통로거든요. 통로. 요셉은 그것을 알았으니까 자기 아들을 둘을 데리고 자기 아버님 앞에 가서 아버님의 축복 기도를 받지 않았습니까? 아버님의 축복권을 인정하는 이 권위 인정, 이게 아버님의 권위를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무시하지 않았다는 말이요. 아버님을 뒷방 노인 취급하지 않았다는 말이요. 퇴물 취급하지 않았다는 말이요. 정말 귀한 효도 아니겠습니까? 존대해드렸죠. 제가 지금 예를 딱 두 가지를 놓고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면 여러분 존대가 뭔지를 아실 거예요. 어떤 아들이 시골에서 공부하다가 서울에 올라와서 공부를 하게 됐어요. 대학까지 들어갔습니다. 어머니는 시골에서 가난하게 사시면서 몸이 부셔져라 노동해서 아들에게 학비, 생활비 대드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어느 날 아들이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서울로 올라갔어요. 하숙집에 갔는데 거기 아들이 없어요. 그래서 아들을 찾아서 학교로 갔습니다. 무작정 가서 그냥 학교 교문에 서서 아들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거의 하루 종일 기다리는 셈이죠. 그런데 아들이 나와요. 저쪽에서 나오는데 어떤 아가씨랑 같이 데이트하고는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데 어머니가 너무 반가우니까 막 쫓아 아들한테 쫓아가가지고 그냥 반가워서 어긋막히고 뭐 그냥 안고 반갑게 하려고 하는데 아들이 싹 돌아서는 거예요. 싹 돌아서는 거예요. 어머니가 깜짝 놀랐죠. 옆에 있던 아가씨가 아들의 여자친구가 저 사람 누구냐고 모르니까 아들이 우리 집 식모라고. 예. 어머니가 그 말을 듣고 너무 가슴이 찢어지니까 더 이상 무슨 말을 붙일 수가 없어 돌아서 버린 거예요. 그냥 돌아서 버린 거예요. 그냥 돌아서 버린 거예요. 이게 오늘의 세태란 말이야. 부분적인 세태라도. 얼마나 무시했습니까 어머니를. 야곱 초라한 촐로입니다. 촐로. 백발이 상상합니다. 주름투성입니다. 시골 사람이니까 어디 고운 데가 있겠어요. 거기다가 목축업은 이집트에서 가중이 여기는 거예요. 혐오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이에요. 천한 직업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아버지를 모시고 형들을 모시고 왕궁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왕궁에. 얼마나 대단한 효도입니까? 미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사실 미국에서 효도의 예를 찾기는 힘듭니다. 제가 인터넷 아무리 뒤져도 책을 아무리 찾아도 거의 없어요. 효도 그러면 Chinese 뭐 이렇게 나와요. 중국과 관련된 Chinese ethic 그리고 model 그렇게 나오는데 참 안타깝죠. 그런데 그런 미국에서 그것도 옛날에 어떤 학생이 홀로 어머니 밑에서 자랐어요. 공부 열심히 했어요. 대학 들어가서 졸업할 때 수석을 했어요. 어머니는 삭바느질부터 미국도 옛날에 삭바느질이 있었나 봐요. 삭바느질부터 시작해가지고 온갖 험악한 일은 다 했어요. 아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놓은 겁니다. 근데 졸업식이 됐는데 아들이 어머니 내일 저희 졸업식이에요. 제가 수석은 금메달을 받으니까 제가 금메달을 받습니다. 어머니 와주세요. 그럼 어머니가 나 못 간다. 입고 갈 옷이 없어. 남는 옷 기어입고 어떻게 가냐. 못 가. 아들이 아니요. 어머니 오세요. 꼭 오셔야 돼요. 꼭 오셔야 돼요. 어머니가 남는 옷을 기어서 입으시고 그 다음날 졸업식장에 가셨어요. 아들하고 어디쯤 앉아 계십시오 하고 약속했겠죠. 이제 드디어 아들이 수석으로서 valedictorian 수석 연설을 하고 금메달을 이제 목에 총장에 걸어주는데 그 시간에 아들이 이 메달은 제가 받을 게 아닙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그 말에 눈이 번쩍 뛰면서 야 누가 어머니야. 그런데 이 아들이 어머니 앉으신 곳으로 가는 거예요. 다 어머님이 누구실까. 근데 거기까지 찾아갔는데 어머니가 너무 남다른 옷을 입으시고 기어 입으셨으니까 그러니까 얼굴을 못 드시고 막 숙이고 계시는데 아들이 가서 어머니 접니다. 아들입니다. 저를 좀 보세요. 어머니 이 금메달은 제가 받아야 할 메달 아니에요. 어머니께서 제게 정말 인생 전체를 던지시고 헌신하셔서 제가 이 금메달을 받는 건데 어머니 겁니다 하고 어머니 목에 걸어드리는데 아들의 눈에서도 눈물이 줄줄 흐르고 어머니 눈에서도 눈물이 줄줄 흐르고 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훌쩍훌쩍하고 실제 장면이에요. 실제 장면. 이 사람이 바로 미국의 윌슨 대통령이에요. 윌슨 대통령. 두 실화를 놓고 대조해놓고 생각해보시라고요. 부모님을 존대하는 것, 이 존대하는 것이 효도라는 차원에서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봉양과 존대입니다. 봉양 필요한 것을 대드리고 그 다음에 존대해드리는 거예요. 존대. 자, 우리가 이 요셉의 효도의 모델을 놓고 왜 효도해야 되냐 하는 질문을 던져놓고 보세요. 왜 효도해야 되느냐. 몇 가지로 딱 요약할 수 있죠. 효도는 인간의 본능이에요. 하나님이 심어주신 본능이에요. 양심 속에 심어주신 본능이에요. 효도 안 하면 찝찝해요. 불안해요. 효도는 본능이에요. 효도는 상식입니다. 인간의 상식. 제가 불효하는 사람에게 마지막 경고하고 싶은 것이 그겁니다. 자식 아무리 애지중지하고 키워도 부모에게 불효하면 그 자식에게 피눈물 나는 고통을 당한다. 자식이 불효하니까. 예를 들 필요 없겠죠. 상식이에요. 상식. 효도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계명이잖아요. 계명. 제5계명으로 분명히 주어져 있지 않습니까? 인간 계명의 최우선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인간 윤리의 바탕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효도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일 뿐만 아니고 축복의 약속이 붙어 있어요. 하나님 복을 주시겠다고. 잘되게 하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거기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델을 보여주셨어요. 예수께서 어릴 때부터 효도하셨고 성인이 되셨을 때 목수로서 효도하셨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면서도 십자가에서 피를 뚝뚝 떨어뜨리시면서도 그 밑에 계시는 어머님을 챙기는 이런 효도를 하셨어요. 뭐 요셉의 효도 대단하다고 하지만 예수님의 효도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예수님의 효도는 피를 흘리는 효도입니다. 피로서 하신 효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건져내시는 그 일을 통해서 그 일의 효과와 영향이 어머님에게까지 갈 수 있도록 만드는 이런 피의 효도를 하셨단 말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으로 보면 성부 하나님의 설계입니다. 효도는 아름다운 디자인이에요. 여러분이 효도를 하시면 또 자녀들이 효도하시면 부모님을 알아보면 스승을 알아보는 거예요. 교회 어른을 알아보는 거예요. 사회의 질서를 지키는 거예요. 아름다운 디자인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까지 모델을 보여주셨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우리가 그대로 살 때 살 수 있도록 효도할 수 있도록 능력을 제공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효도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공이 넘어갔어요. 무엇을 선택할 겁니까? 영모델을 선택하실래요? 순모델을 선택하실래요? 대대로 망하는 길을 선택하실래요? 대대로 흥하는 길을 선택하실래요? 축복의 통로를 막고 사실래요? 아니면 축복의 통로를 열어놓고 사실래요? 제가 찾아보니까 이형열 씨라고 이분이 일본에서 유학을 했는데 음악 유학을 하면서 피아노가 없어서 공부할 수 없어서 어머니에게 어머니 피아노 한 대 살 수 있도록 돈을 보내주세요. 근데 어머니는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솔방울을 주는데 수만 개의 솔방울을 주우시고 수십만 개의 솔방울, 수백만 개의 솔방울을 주우셔서 팔아서 그것으로 돈을 마련해서 아들에게 보내줘서 그 아들이 피아노 사고 음악 공부를 했습니다. 그 아들이 제일 공부하고 나서 제일 먼저 쓴 노래가 어머니의 마음이죠. 나으실째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를째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앉히시며 손발이 다달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늙다 하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으라. 어려선 안고 업고 얼러주시고 자라선 문기되어 기다리는 마음, 알을 사 그릇들 사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님의 정성은 지극하여라. 사람의 마음속엔 온가지 소원, 어머님의 마음속엔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인간이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머님의 사랑은 크지 없어라. 눈시울이 뜨거워지죠. 여러분, 불효를 선택하지 마세요. 효도를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를 활짝 열어놓은 그런 인생을 사십시오. 여러분과 여러분 대대로 손자 손녀들 다 효도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